말라기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우리가 지금 말라기 세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해서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었고요. 지금 세 번째 단락은 결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범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맨 앞부분인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시는 내용인데, 사실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는 결혼과 관련된 것이어서 세부적으로는 한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단순하게 한 가지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꾸짖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10절에서는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인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고요. 어제 보았던 11절과 1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이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13절 오늘 나눌 이 내용에서는 도대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피해자들의 모습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가 세부적으로 잘 보시면 똑같은 표현을 세 번 반복을 해요. 우리가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짓을 행하고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셨고, 11절과 12절에서도 거짓을 행하고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여서 13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거짓을 행했다. 거짓이 이제 이런 일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겠다는 말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곧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꾸지람하십니다. 자, 그러면 13절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피해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찾아와서 이 제단 앞에서 눈물 흘리고 울고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건 가해자가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오고 제단을 찾아오고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원래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냄새가 있고 찬양 소리가 있고 기도 소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래서 그 소리들이, 그 울음들이 이 제단을 가리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피눈물을 흘리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이게 피해자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일까요?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문제가 결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깨지면서 쫓겨난 여자들, 쫓겨난 이 유대인 여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하는 것인데, 왜 여기서 호소를 하냐면 여기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결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에도 누가 주례를 선 것이냐? 하나님이 주례를 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에 대한 서약을 했는데 그 결혼이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였던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이 주례자였던, 또 이 결혼에 대한 맹세했던 것을 보았던 증인이었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측면 생각해보자면 만약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배우자들, 이분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형제들과 관련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형제가 되었느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원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인들은 다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언약 백성, 저 사람도 언약 백성.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뭐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형제들이 있을 때, 육적인 형제들이 있을 때 칠남매가 있다고 치자고요. 다섯째가 둘째한테 서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형이 나한테 이랬다, 누나가 나한테 이랬다 이러고서는 막 엄마한테 쏟아대는, 엄마한테 호소하는, 그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양상이 된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 생각해 보면 이 본질적인 이유 말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부르짖는다면, 예배당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다면 왜 예배당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런 입장에 대어놓고 보면 현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하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과 돈으로 내가 당한 부당한 일,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알아서 해결하겠죠. 혹은 해결한 다음에 주님을 찾아 나오든지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날도 많은 경우에 그러하긴 하지만, 여자들이 좀 힘이 없는지라,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지라 그냥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눈물 흘리고 그냥 그거를 감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두들겨 팼는데 남편한테 호소하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쫓아냈는데 남편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이 뭐 인간적으로 보자면 내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제도적으로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비참한 일인데,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보고 경험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가령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더 이상 집에 못 들어가고 쫓겨난 거예요. 집에는 이미 첩이 들어와 살거나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어디로 가야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집으로는 못 쫓아가잖아요. 집으로 가면 또 두들겨 맞고 쫓겨날 테니까. 근데 불행 중 다행이게 이 남편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그러면 그 남편을 만나겠다고, 혹은 이 남편을 차지하겠다고, 다시 되찾겠다고 교회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와야 만날 수 있으니까. 딴 데는 가도 못 만납니다. 딴 데는 가도 매만 맞고 쫓겨나기 일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들이 여기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양상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에요. 안 좋은 예이기는 하지만 2007년, 2008년도쯤에 이랜드에서 운영을 했던 홈에버라고 하는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홈플러스에 다 합병이 됐어요. 거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형성하고 데모를 하다가 이제 사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찾아갔죠. 그때 홈에버의 사장님이 사랑의 교회 박성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수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조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사랑의 교회 앞에다 진을 치고 그 앞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박성수 장로는 회개하라, 막 이러고서는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로 온 건가요? 회사에서는 찾아가도 안 만나주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을 만나겠다고 그 앞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누가 큰 사업을 하는데 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임금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뭔가 요구를 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 교회 만약에 사장님이 있거나 회장님이 있으면 교회 앞에다가 진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만 놓고 보면 아주 쉬운 장면이에요. 몇 년 전에 유튜브에 아주 비극적인 내용을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할 때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어떤 여자 성도분이 편지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인 자기한테 다른 교회 여자 성도가 편지를 보내왔대요.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는 암투병을 하고 있다. 남편이 언젠가부터 자기와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자기 남편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장로다. 근데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남편이 아예 집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랑 불륜 여랑 살림을 차렸다.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남편이 그 불륜 여와 함께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은혜스럽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 어디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 중에 내 남편이 불륜녀랑 같이 앉아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죽이나 답답하면 어디다 호소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에게 얘기도 남편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막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참한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이게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다 드러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나도 쳐다보고 있고 너도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피해 상황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죄를 너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을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고 받지도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 규정에 제사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와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헌물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네가 잘 되었다고 해서, 네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를 찾아와서 봉헌물을 드려, 나 그거 절대로 못 받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제단 앞에 너 때문에 울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너는 기분 좋게 살고 있다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 나는 그 예물을 못 받는다. 지금 이 제단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눈물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네가 기쁘고 좋다고, 네가 잘 됐다고 예물 드리는 거 내가 받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내겠다 하시거든요. 네가 부정한 결혼을 하고 불신자 이방인을 받아들여서 가정을 이루고 장막을 이루었다고 천만에 너를 내 장막에서 끊어내버릴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좋고 기쁜 일이 있어서 예물을 갖고 온다고 천만에 내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너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그 봉헌물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심정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은 뭐 하나님이 비행기 조금씩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셨지만 결국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너 때문에 울면서 내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네 남편이, 네 아내가 쫓겨나서 네가 처벌 드리는 바람에, 네가 이혼을 하고 네가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네가 원래 데리고 살던 원래의 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지 않느냐. 그게 네가 범하고 있는 죄악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배우자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이지만 조금 문제를 확장하자면 너 때문에 다른 주변의 이웃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게 하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이기만 하니까 조금 더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아서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저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도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거꾸로잖아요. 거꾸로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봐서 피해를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막 호소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아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전도를 받아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이와 같이 피해자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었던 때는 없었나 혹은 내가 가해자여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 피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나 잘 생각해보고 회개했으면 좋겠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본문이 담고 있지는 않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꾸지람과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울부짖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피해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어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자가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